여러분들 요엘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한 절 속에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 짧은 한 절에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부델의 아들. 그거 외에는 요엘 선지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에스라 같은 사람은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엘 선지자처럼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나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사용하셔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이영한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베트남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영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기는 약하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다 사실은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주의에서 와서 교회에서조차도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면 마치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오늘 1장 1절에 딱 이 한마디로 나오고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학자들이 요엘 선지자를 보면서 도대체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은 오늘 새벽에 호세아를 봤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냐 하면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사실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요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한국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3포 시대, 5포 시대를 찾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마치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시대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 그 인생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서 자라서 왕궁에서 자라서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할 때는 사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고, 80이 되어서 자기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80이고 제가 뭘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러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분명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대의 아들 요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교회를 이루신 우리 영한 목사님 아마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엘 선지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딱 세 가지를 전했어요. 1장, 2장, 3장까지 해서 첫 번째가 들을지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사실은 울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울게 됩니다. 왜 울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요엘 선지자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안이 이 한국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엘서는, 여러분들이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시겠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보는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함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여러분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을지어다만 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2절에 보시면 누가 들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늙은 자들은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안 듣습니까? 나 다 알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벌써 본문만 딱 나와도 아,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저거 내가 들은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들이 연태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만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어느 분이 오셔서 저희들 수련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모인 선교사님들 보고 뭐 처음 이 자기가 이제 처음 1대로 예수 믿는 사람, 뭐 2대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손을 들어서 물어보시더니 4대째 예수 믿는 사람 손 들라고 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4대째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물관에 가야 된다고. 이 말은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안다는 생각들을, 내가 경험했다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어야 된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들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 날이 나와요. 요엘서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안 합니다. 저는 왜 지적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타락한 시대,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이 시대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은 그래서 이 요엘서는 마지막 때의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앙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결국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멸망의 날, 재앙의 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다음 세대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고 또 대안학교를 참 열심히 지금 잘 또 그걸 감당하시려고 그런다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치면 교회는 끝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유럽을 좀 가봤는데 저희는 뭐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역 그 곳만 갔다 왔는데 유럽에 갔다 온 분들이 그 만나보면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 교회가 침체되어졌다. 심지어는 영국의 어떤 교회는 5천 명이 모여서, 그것도 100년 전도 아니에요, 수십 년 전입니다. 5천 명이 모여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5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에서 2천 명, 3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지금은 주일날 맨 앞자리에 머리가 하얀 노인들 수십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친다면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결국 신앙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또 다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저들이 미래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한국의 미래는 결국은 저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자,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밭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밭둥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결국은 메뚜기 종류들입니다. 성경은 이 메뚜기를 재앙의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뭐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했지만,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저 뭐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제 아프리카에 갔던 분들은 가끔씩 메뚜기가 나타나게 되면 하늘을 덮어서 하늘이 안 보인답니다.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뭐 푸른 잎은 말할 것도 없고 뿌리조차 다 갉아먹어버린답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의 날, 재앙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베트남에서 선교사 오셨더니 끔찍한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의 날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결국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왜 듣지 않게 되느냐, 그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막 우리 이영한 목사님 그 다니시면서 성경을 다 암송을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왜 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됩니다. 성경이 참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듣지 않은 이유가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5절을 보시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자, 왜 안 듣게 될까요? 그 이유는 취해서요. 뭐에 취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에 취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취했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거든요. 술 취했다는 것은 술이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들려지겠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정말 답답한 것이, 어쩌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스마트폰에 취해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은 이제 안산을 가는데, 그 오후에 이제 안산을 이제 가고 있는데 전철을 타고 보니까 어떤 한 40도 넘고 한 50대쯤 된 어떤 남자인데, 이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 얼굴이 정말 이게 무슨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젊은이들도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하나 하고, 가끔은 이렇게 옆에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게임하고 있어요. 이게 취해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죠. 중독된 사회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 사회가 중독 사회라고 그래서 무슨 뭐 쇼핑 중독 몇백만, 뭐 무슨 중독 몇백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자살까지 갑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취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만약에 정말 성령의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취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취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오늘 이 요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그 이 구약시대에 자주 사용하셨던 것이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막대기가 되는 거죠. 사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다른 한 민족을 뭐 바벨론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겁니다. 저희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중국이란 나라를 저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저 중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치시겠다.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나라가 오늘 말씀에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들, 오늘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그들의 삶 전부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그들이 아마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이 무화과나무에서 또 기름을 짜서 뭐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그 감람나무 뭐 이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화과 열매를 먹게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다 멸하게 되어지고 말갛게 벗겨버리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삶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가정이 임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기 지금 어렸을 때 약혼했다는 얘기는 결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했으면 기간이 지나면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결혼식. 그래서 약혼한 것도 결국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약혼했다가 남편이 죽으면 과부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어린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자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제일 먼저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들, 부모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보시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예요. 오늘 지금 말씀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이 말씀은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실은요,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였죠. 저 북쪽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저 북쪽이 공산당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오늘.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997년에 저 남쪽 호치민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아 이게 공산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북쪽은 월맹, 월맹, 남쪽은 월남 싸웠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남쪽을 도와줬고 소련이 북쪽을 도와줬던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월남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남쪽에 교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북쪽이 승리했습니다. 1975년에 저 북쪽에 소련제 탱크가 저 남쪽의 대통령 궁을 들어가면서 월남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사실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조그만 쪽배 보트를 타고 도망을 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끌려가서 3년, 5년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다 교화시킨다고 해서 수용소에서 그 심한 핍박 받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허물어버립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십자가를 다 잘라버리고 그 교회 예배당을 창고로 쓰고 그 신학교의 예배당을 다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문을 다 폐쇄시키고 거기다가 창고로 쓰고 있고 신학교는 호텔로 바꿔버리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땅이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고 기름이 다 했고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포도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당하는 거구나. 첫 번째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곡하게 될 겁니다. 곡할지어다. 그 이유는 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다 없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이 다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들 시들었고 말랐고 이게 재앙.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영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시들었고 말랐고 다 시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인생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즐거움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 왜 내 말 안 듣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며 수요일도 달려나오고 새벽에도 달려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염려들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잡아버려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무언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와서 내 발밑에서 내 말을 들어라. 좀 잠잠히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빠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바쁜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바쁜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답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집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한국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인간의 방법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베트남에 임하도록 계속해서 이 은혜가 한밭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를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